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특정한 선한 일에 함께 행했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할라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에녹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걸었다. 여전히 같은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친구로서 함께 일을 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에녹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하고 나름대로 그럴듯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악이 범람한 가운데도 아무도 알아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혼자 외롭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동행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은 상대방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 뜻, 관심,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동행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뜻, 관심,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동행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그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런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겉으로만 수박겉핥기식으로 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가르쳐서 그는 그에게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만남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온 관심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생각, 관심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지식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추구하고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더 많고 많아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 볼 일 없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에는 많은 지식이 범람하죠. 여러 가지 지식, 내가 아는 그런 인포메이션도 말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어떻게 비교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조차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 오줌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도벌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할 때 먼저 나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동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 관심,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알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분의 그런 신적인 지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알고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투영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 빛에 빛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각하게 될 때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뜻을 기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에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합하지 못하면, 서로 어그리하지 못하면, 동의하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서로 상반된 생각과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큐티 할 때나 이럴 때도 우리가 어떤 큐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는데 나의 생각과 이런 어떤 계획이나 내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포기하지 않는, 그대로 고수하고 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큐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뀔 의도나 생각은 전혀 없고 나의 뜻이 이런데 나의 뜻엔 하자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덧붙여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말씀을 덧붙여서 나의 생각하는 것이 맞지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청종하겠다는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큐티고 말씀 묵상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큐티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큐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우리 자신의 뜻을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 전에 한마디 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자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나 아무개 누구누구라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의 동행은 다시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동행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라는 자신의 그 옛사람의 옛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인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나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된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관심사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시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은 나의 뜻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소원을 쫓아서 살았던 삶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전환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 LA에 계신 어떤 김충근 장로님 접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평생 대학 교수로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사셨지만은 항상 평생 자기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설한 단체가 자마라는 그런 단체였죠.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소원만을 이루기에 너무나 급급하고 너무나 바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나의 가치관도 그대로, 나의 삶의 자세도 그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도 그대로, 바뀔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동행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도전합니까?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1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쉬우세요? 1년을 동행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있으세요? 1년 아니면 10년쯤 동행하는 게 쉬울까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1년, 5년, 10년, 뭐 한 10년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자.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오늘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며 300년을 한결같이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시점이 나와요. 그가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 사람 자녀들 중에서 많은데 한 자녀가 나오죠. 나중에 뭐 자녀들 또 계속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을 낳기 전에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무드셀라가 그의 삶에서 어떤 요소로 그에게 작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드셀라가 어떻게 했기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벤트가, 그런 사건이 그에게 어떠한 사건이었기에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삶인지. maybe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아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임신도 안 되고 잘 안 되다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도로서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런 것을 말하는지 정확히 우리는 무드셀라가 어떤 영향을 그의 삶에 주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이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그의 인생의 대전환과 분기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전에 그가 맛봐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대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의 삶과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의 그의 삶은 완전한 다른 삶을, 대전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그런 영향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믿지 못할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대전환, 대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환점이, 하나님을 향한 대전환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그런 분기점이, 전환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그런 대전환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보면 그런 말투가 있어요. 자기가 전에, 이전에는, 이후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이전에는. 그리고 서신서에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럽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지금은 분명한 분기점이고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거기에 커다란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의 정도로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대전환점의 대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분기점과 대전환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대전환점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도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심각하게 내 자신을 재고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대변화가 있는지, 대전환점의 삶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환점을 통해서 대혁신과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을 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한결같은 믿음의 행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에녹에 대한 평가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도 받을 정도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결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보요,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6절에 바로 에녹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심, 존재에 대해서 부인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을 찾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뜻을 찾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을 행동하는 거 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일, 이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었어요. 에녹은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에녹의 삶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삶은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요즘 말로는 그렇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 하나로만 만족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촉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만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 그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혼자서의 경건이 바로 말씀 전파자로서의 승화되는 모습입니다. 나 혼자 정말 경건하고 경건한 시간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런 삶에서 복음 전파자로 변모되는, 변화하는, 승화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에녹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혼자 내가 그냥 믿어야지 정도로만 그냥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스텝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전파하고 그 생명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나아가서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들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녹은 유다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 에녹이 사람들한테 예언하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는 없지만 유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가득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벌써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벌써 예고되고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입니까?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리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말한 모든 강박한 말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회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 참 회복의 메시지를 바로 이 에녹이 바로 그 당시에 말씀했다는 거죠. 선포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입니다. 정말 주위에서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고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복음 전파자가 특별히 뭐 선교사가 되어서 그런 특별한 복음 전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 전파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복음 전파자 뚜렷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이런 삶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런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런데 이 에녹을 보면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만한 그런 때의 삶을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죄로 인해서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없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 쭉 계보를 보면은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냐면 노아입니다. 이 노아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 시대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벌써 몇 세대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사람으로 인한 죄악이 세상에 벌써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관영할 정도로 죄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죄가 번성했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죄가 이렇게 관영한 시대에 세상이 오직 모든 죄로 인해서 가득 찬 이 시대에 지금 에녹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시점에서 나의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고 그의 복음 전파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이전에는 이 시대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삶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너무너무나 힘든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쾌락주의인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그분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으로 변화된 자의 성화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 바로 다 모든 사람이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며 그런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참된 동행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